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네, 샘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복음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샘들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셨나요?
네.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은 부분에서도 제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이웃을 섬기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한 앞으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도 같이 다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복음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고 또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날마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3절 말씀.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말씀과 역사를 거울 삼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 되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반석으로부터 마신 물을 신령한 것이라고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이는 광야의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통해 무엇을 연상시키기 위함일까요?
예수님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하늘로부터 광야에 내린 만나와 반석으로부터 난 신령한 물을 통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세례와 예수님의 만찬의 의미를 되새겨 줍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명쌤이 10장 6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신자들에게 거울의 역할을 해서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진양쌤이 10장 8절을 읽어주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신자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멸망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늠한 행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명쌤이 민수기 25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 바울은 신자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것과 발람의 꿈에 빠져 음행한 일을 교훈 삼아 죄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보명쌤이 10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읽은 말씀의 사건이 나와 있는 곳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명쌤이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을, 진양쌤이 민수기 13장 32절과 14장 2절을,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며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먹을 음식과 물을 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과 약속의 땅을 탐지한 후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하다가 결국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할까요?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여 나 역시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을 위해 이스라엘과 초대교회의 부끄럽고 좋지 못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우리로 말씀과 역사를 거울 삼아 죄와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일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신자들을 사랑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은 신자들을 시험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나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시험 당일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악한 영들의 시험과는 다르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고 죄를 경계시키기 위함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주십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이를 피하라.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사건을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로 제시하며 첫째로 무엇을 피하라고 명령하나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니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미련하여서 예수님의 만찬의 의미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우회적으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님의 만찬을 기억하여 잔을 나누고 떡을 떼는 것은 무엇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잔과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룬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또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누구와 한 몸을 이루게 될까요?
다른 신자들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로마서 12장 5절을 읽어주실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라.
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회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볼 때 재물을 먹는 자들은 곧 무엇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제단에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0장 19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우상의 재물과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이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 읽은 말씀과 같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명쌤이 10장 21절을 읽어주세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귀신에게 제사하며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잔과 귀신의 잔, 예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고 싶어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6장 24절을,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0장 22절을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신자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거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의 상에서 나오는 고기와 잔을 좋아하고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 세속적인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한다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진양쌤이 10장 24절을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행동과 삶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신자들은 우상과 우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신자들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6절을, 진양쌤이 10장 27절을 읽어주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목사님, 왜 시장에 파는 것과 불신자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나요?
네, 그것은 시장에서 파는 것과 불신자가 손님을 초대하여 차려놓은 음식은 고기인데 당시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불신자들이 손님을 위해 내놓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아,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을 알고 먹게 되면 양심에 거리 끼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음식의 출처를 알려고 하지 말고 먹으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0장 28절을, 진양쌤이 10장 29절을 읽어주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누가 우리 앞에 있는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의 삶은 남에게 판단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항상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남의 판단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을, 보명쌤이 10장 31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신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하라고 명령하나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되 감사함으로 참여하라고 참여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진양쌤이 10장 33절을 읽어주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또한 성경은 신자들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나요?
모든 사람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기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샘들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지 말고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기억하며 저 역시 교만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배웠고 앞으로도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겠다는 저의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임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역사를 거울 삼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역사를 거울 삼아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지 말고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삶을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게 되면서 구원의 감격이 조금씩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흐려지는 것이 신앙 성장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의 수블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4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의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12명의 사사를 구분할 때는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분량이 많이 기록된 사사를 대사사, 기록된 분량이 적은 사사를 소사사라고 말합니다. 세은자매님이 대사사와 소사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까요?
네. 대사사에는 온니엘, 에흣, 드보라, 기드원, 입다, 삼손이 있고요. 소사사에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소사사에 해당하는 입산과 엘론, 압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 사람이 각각 7년, 10년,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25년간 특별한 문제나 갈등 없이 평온한 시대를 이스라엘이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내분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 언급되지 않고 소사사들의 통치 기간과 가족수 그리고 장례 장소만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명의 사사가 살았던 시대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앙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이들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신앙적 모습을 보였는지,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어떻게 단절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네요. 마치 하나님 없는 평안과 하나님 없는 풍요와 번영만을 내세우는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세 사람이 사사로서 하는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사사라는 건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면 결국 입산, 엘론, 압돈의 사사 사역은 형식은 있지만 본질이 빠져버린 그러한 사역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사로서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도 맞지만 사사로서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은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사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사는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야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도구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기록 속에는 이런 본질적인 사역이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네요. 그들에게 기록된 것은 숫자로 나열된 가족 구성원이나 통치 기간 그리고 매장지뿐이었으니까요.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일 어떤 역사가가 과거의 왕을 평가하는데 그 왕이 행한 업적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자녀들의 숫자나 어디 지역의 출신이었다라는 것만 기록한다면 그 왕은 왕으로서 좋게 평가받지는 못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백성을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거나 나라를 위해 이런 일에 힘썼다거나 하는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다면 왕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왕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고 어디서 살았고 몇 명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평가한다면 그리고 아무런 신앙적인 내용도 언급할 게 없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할 때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될런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본문에 나온 세 사람의 사사에 대한 평가도 신앙적으로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다스렸던 그 시대는 사사의 본질적인 목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 직분이라는 귀한 직분도 이제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시대, 껍데기만 남고 속은 비어버린 시대의 모습을 세 명의 사사를 차례대로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모습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식뿐인 신앙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형식뿐인 신앙을 책망하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며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된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는데도 나뭇잎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막상 가보니 열매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책망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을 비유로 하신 겁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열매를 위한 수고나 돌봄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숨기고 잎을 무성하게 하는 외형적인 모습만 신경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주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책망의 말씀은 형식은 남아있지만 본질이 사라진 신앙,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 심판적인 선언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판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다음 사건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성전 청결 사건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의 본질은 사라지고 종교 형식에 따라 제사에 사용되는 재물을 사고 파는 외형적인 모습만 남은 것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책망과 성전 청결 사건은 결국 하나의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이 사라진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외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던 겁니다.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제사가 드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겉모습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본질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고 진실함이 실종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을 열심히 따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방해하는 요소를 경계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신앙의 본질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데 가장 방해를 하는 것은 안정과 번영으로 인해 평화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평화를,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을 흐리게 하고 영적 갈망을 무뎌지게 만들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솔로몬에게서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한 결과 전무후무한 부와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온 나라를 안정시키며 번영을 이루었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안정과 부요함에 익숙해지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 외교적 동맹을 강화해 나갔고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렸죠. 처음에는 정치적인 타협처럼 보였던 이 행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의 영혼을 병들게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었어요.
신앙의 방황 끝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솔로몬의 삶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부요했고 존경받았고 평안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상실한 채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게도 반복됩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나라가 안정되고 권력이 굳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이방 나라와의 정치적 동맹을 택하며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의 형식은 한결같이 유지되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존재했고 제사장들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종교적인 행위만 제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태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음이라는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경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행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만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순전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자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의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정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침묵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마음의 소원이나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조차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점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망의 소리를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소란스러울 때, 즉 강력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악한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내 안에 욕망의 소리와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기도의 훈련이 꾸준히 쌓일 때, 그럴 때 생겨나게 됩니다. 꾸준한 기도 훈련을 통해서만 내 마음의 소리와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점을 기억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며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앙적 활동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 행해지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 없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습관으로 하는가? 지금 행하는 이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가? 아니면 나의 의무감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신앙을 점검해야겠네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을 계속 점검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신앙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로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중심에는 속죄와 회개가 있고 회개는 영적인 괴로움이라기보다는 기쁨을 주는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아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참된 기쁨이 속죄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고 회개의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다면 평안이나 기쁨,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죄의 은혜를 진실로 믿는 이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반응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단지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는 그 정도 수준의 도덕적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란 나 자신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전적인 무능력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러한 회개가 단지 슬픔과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탄식과 눈물이 가득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단지 죄책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났을 때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거룩한 회개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더욱 닮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함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믿고 회개함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형식이 아닌 본질을 중요히 여겨야 합니다.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침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속죄와 회개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으셔서 믿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본질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가끔은 저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냥 제가 살아가면서 가진 어떤 저만의 어떤 습관에서 나오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축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지 이제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질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하면서 내 삶이 형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면서 북조선에 있는 저의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서 저희 가족들에 대한 그런 기도도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본질과 신앙과 연결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북조선에 있는 그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저의 기도가 어떤 평화를 위한 통일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가끔은 그냥 보고 싶은 나의 가족들 때문에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부모도 소중하지만 그곳에 있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 대한 마음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내용을 나누면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회개와 침묵의 기도를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